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스크린에 세 번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다리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쁜 현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플로리다 지역에 맥도날드가 참 많은데요. 우리 그 맥도날드들 중에서 원 미닛 개런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참여하는 맥도날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 드라이브 트루로 주문했을 때 1분 안에 이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은 돈을 받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맥도날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방식의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처럼 어떻게 기다림이 좀 아름다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좀 있는 그대로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정말 소중한 것은 금방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꼭 기다림 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인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아마 신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4년의 시간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오상노님과 우리 가끔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가 4년 만에 영주권이 나왔다고 참 오래 기다렸다고 하니까 우리 오상노님은 저는 1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봄에 논밭에 뿌려놓은 씨앗도 곡식으로 열매로 만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분이면 데워 먹을 수 있는 이 인스턴트 음식이 모두에게 익숙해지는 이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유치원 다니는 많은 아이들이 논밭에 씨앗을 뿌려서 곡식이 되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냥 3분이면 다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곡식은 햇볕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는 농부의 오랜 수고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2014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5일의 마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우리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공리라는 아주 중국에서 유명한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문화 대혁명 시기인데요. 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은 이 중국 정부가 이 정부에 반대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잡아서 가두었던 그것이 바로 문화 대혁명이었습니다. 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 공리라는 여인의 남편이 그런 일로 우리 공안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이 남자가 탈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 집에 다시 찾아오지만 이 쫓아다니는 공안들로 인해서 자기의 아내는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쪽지를 하나 남깁니다. 다음 달 5일에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차역에서 만나자라는 쪽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내는 그 5일날 기다리다가 어떤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이 부분 기억 상실증이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영화에서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성이 그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 문화 대혁명이 끝이 나고 남편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도 자기의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자기의 손에는 다음 달 5일이면 5일에 기차역에서 만나자라는 그 남편의 쪽지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어서 매달 5일만 되면 기차역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영화가 바로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남편으로 봐서는 기가 막힐 일이죠. 자기가 지금 집에 왔는데 아내는 남편을 마중 나간다고 매달 5일이면 기차역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 아내와 함께 같이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일을 이 남자가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와 함께 남편인 이 남자가 기차역에서 5일에 돌아올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그 영화가 바로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입니다. 기다림이 힘들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 여배우의 그 기다림이 영화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지고요. 남편이기도 한 자신이 그 아내가 기다리는 가장 그리운 사람을 같이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영화에서 기다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기다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은 이야기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라면이 되는 인스턴트 라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는 이 농부의 수고가 우리의 내면 안에 담겨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숙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숙성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성숙은 반드시 숙성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성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의 성숙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앙의 성숙도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인내는 바로 숙성이 되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인내는 단순히 우리가 이빨을 깨물고 억지로 참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내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참는 시간의 길이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인내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초점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느냐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마 여러분 막연히 대책 없이 빨리 결과가 없는 것을 기다려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기다린 것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이르게 하는 영적인 숙성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 안에서 기다린 그 기다림만이 저 여러분들에게 성품이 되고 성숙이 되고 인격이 되고 믿음이 되고 영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기다린 기다림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믿음의 경험이 되고 영적인 근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일전에 사도행전을 제가 좀 다루면서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 행동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행동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고 성령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의 행동들에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로 인해 처음 생겨난 초대교회 교인들은 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처가 아니고 words라는 말들이었다라면 아마 사도행전은 온통 말들만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어쩌면 행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신앙의 말과 함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말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우리의 말 안에는 행동이 담길 수가 없지만 우리의 행동 안에는 우리의 말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신앙의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이 수많은 신앙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진실성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말이 담긴 행동이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의 행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의 처음도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성경의 처음도 행동으로 우리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많은 분들이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이 아닌 누가라는 사람이, 이 이방인이 성경을 두 권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신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기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읽은 사도행전 1장 1장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에도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사람을 향해서 각하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도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일 것이고요. 각하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총독 이상쯤 되는 아주 높은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직인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바꾼 그 누군가가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만 해봅니다. 이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1차적으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첫 번째 생긴 교회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아, 이 두 권이 먼저 데오빌로라는 로마인 고위 관리에게 보내진 성경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구나. 요 두 가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아시면서 1절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내가 이전에 쓴 책, 자, 이 책은 누가복음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모두 다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 좀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 글쓰기 방식은 우리 요즘도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앞부분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단어를 먼저 쓰는 것이 그 시대 글쓰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첫 번째 글에서 예수께서 말하시고 행하신 일이 아니라 행하시고 말하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실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그저 어떤 자리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로서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이전에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를 먼저 이 땅에서 살아내시고 행동하신 후에 가르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기 전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영적인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무너질 수가 밖에 없는데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 잠깐 우리 한두 번 우리가 우리 6월달에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칙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행동에 먼저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내뱉는 수많은 신앙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말 이전에 진리를 이제는 먼저 살아내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조그만 부분이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말씀이 오늘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하는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베드로 같은 제자들 좀 회복시켜준 다음에 바로 승천한 걸로 알았는데 이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무려 40일 동안 한 달 열흘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무엇을 같이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도 한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어딘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 어딘가에서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주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그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머무면서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이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신앙의 영적인 두 번째 원칙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이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정의가 된다면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가르치시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그냥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가능하면 빨리 천국에 와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시고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두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저 이 땅의 삶이 고단하니까 빨리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아마 그러신 분들이 아마 여기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이제 세상에서 그만 놀고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4-5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또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바로 능동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첫 번째 행동이 수동적인 행동인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소름 끼쳤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전도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선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몸으로 하는 행동이 중요하고 정말 행동을 하는 봉사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밖으로 마음껏 나가서 최대한 빨리 나가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선교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르쳐 주신 행동이 바로 기다려라 였어요. 기다려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줍니다. 왜 주님은 바로 나가서 선교하고 일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딴 사람은 몰라도 진짜 뭐 어떤 의미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40일 동안 같이 지낸 제자들입니다. 주님께 이미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이나 특별 인텐시브 교육까지 다 끝낸 제자들이에요. 제가 봐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교회 세울 수 있고 사람들 세울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파워풀한 목회를 감당할 준비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부족했길래 예수님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긴 하지만 아마 실제로는 친밀감을 잘 느낄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느낄 수도 없는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성령에 관련된 찬양을 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 이제 가라 세상으로 가라 일상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들의 사역이 너희들의 일상이 너희들이 이제 곧 시작할 공동체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재정으로 너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너희들 힘으로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이 이제 곧 너희들을 각자 각자에게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을 먼저 기다려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일이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들에까지 이것은 결단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재정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계획,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재정,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프로그램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재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가장 큰 희망은 가장 큰 격려는 재정, 계획, 프로그램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하는 성령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누군가의 고백이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가장 영적인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의 동행을 넘어서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익숙은 하지만 친하지는 않는 여러분, 저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친해지고 싶어 했던 적이 이제 뭐 몇 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성령님도 막연하게 두려운 분, 이렇게만 제 삶의 여정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참 성령님과 정말 가장 먼저 친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이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과 어떻게 우리가 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에서는 성령님 모십시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참 어떻게 친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과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일들을 부탁하시고 성령님에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일을, 힘들어하는 일을 상의하시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성령님, 어떻게 제가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여주세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중보하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함께 아주 가장 창의적인 천지 창조를 하신 영이 바로 이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탁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분과 상의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가장 속마음까지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행동, 그것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안내해 달라고 여러분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르고요. 자꾸 상의를 하고요. 자꾸 부탁하고 자꾸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면 친해집니다. 우리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거 없이 여러분 친구가 만들어집니까? 성령님과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부탁하고 상의하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성령님과는 안 가까워질래야 안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인격이시기도 하신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준비된 제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이 성령과의 동행을, 임재를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잠자고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잠자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깨어나야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마시고 어쩌면 이 뜨거운 여름부터 우리 성령님과 좀 친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묶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령님께 상의하고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아랠 때 그때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 그 이상의 힘이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고된 기다림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기다림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의 신앙에 우리 공동체의 자리에 성령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이 여름의 시간 그리고 우리 하반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